기도하고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월요일 새벽 저희들에게 은혜 주셔서 여전히 주님 이른 새벽에 일어나 이 전에 모여 새벽 예배의 단을 쌓고 혹은 가정에서 깨어 시간을 내어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주를 사모하고 사랑하여 함께 예배에 참여한 원근 각처에 주의 사랑하는 심령들을 주님 받아주시고 또 은혜 주시고 이제 저희들이 주의 말씀 앞에 있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미천하고 무익한 종이 주의 말씀을 조금 해석할 힘을 주시고 또 함께 묵상하게 하소서. 주의 말씀의 교훈을 깨닫고 또 마음에 새기고 좋은 사람들, 흠과 점이 없는 온전한 사람들로 자라가며 온전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언 20장 13절부터 16절 말씀 같이 보십시다. 13절 보겠습니다.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네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네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에 족하리라. 잠은 사람의 휴식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잠에는 피로 회복의 비밀이 있습니다. 몸 건강의 한 중요한 방법은 잠을 충분히 자는 것입니다. 수면 시간은 사람의 체질과 건강 상태에 따라 또 하루의 일의 성격과 양에 따라 다를 것이지만 최소 5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일 것입니다. 수면 부족은 병의 원인이 되므로 잠은 충분히 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잠자기를 좋아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본문의 교훈입니다. 잠을 너무 많이 자는 것은 게으름의 표가 됩니다. 게으른 자는 잠자기를 좋아하고 그 결과로 가난해집니다. 사람은 사업도 직장도 집안일도 공부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잠을 줄이고 자기의 일에 부지런해야 합니다. 잠언 6장 6절에 보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아이, 우리 사람이 조그만 개미, 땅에 기어다니는 개미한테 배울 것이 있다. 배우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그러니까 너무 잠을 많이 자지 말고 적절하게 잘 조절을 하라. 잠언 19장 15절에도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해태한 사람은 줄일 것입니다. 해태, 나태한, 나태한 사람은 줄일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그러합니다. 성도는 영적인 잠을 자서는 안 됩니다. 성도가 돈과 세상과 육신의 쾌락을 사랑하는 영적인 잠을 자면 믿음을 잃고 심령이 병들고 약해집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교회에 모이기를 힘써야 하고 세월을 아끼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의와 선을 실천해야 합니다. 14절 보십시다. 사는 자가 물건이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아, 재미있는 말씀이네. 물건을 살 때 물건이 좋지 못하다 말하다가 돌아간 후에 자랑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보통 생활 방식입니다. 그들은 어떤 물건을 살 때 물건값을 깎아보려고 그 물건이 좋지 못하다고 거짓말을 쉽게 하고 나중에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적인 이익을 위해 스스로 모순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좋지 못하다 하면서 왜 자랑은 또 하겠습니까? 그것은 일종의 거짓말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유익을 위해 이런 거짓말을 쉽게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물질적 유익 중심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도는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는 좋은 것은 좋다고 말하고 안 좋은 것은 안 좋다고 말해야 합니다. 물건을 파는 사람도 정직하고 진실하게 팔고 이 물건은 좀 오래돼서 조금 좋지가 않네요. 조금 더 깎아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고 물건을 사는 사람도 그것을 진실하게 평가하고 말하며 사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괜찮은 물건이네요. 그 가격에 이렇게 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대로 사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처럼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범사에 진실하게 행해야 하고 또 사랑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거짓말하지 말고 참된 말을 서로 하려고 하고 성도들 간에도 또 세상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그렇게 해야 하겠고 또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은 사랑의 성격에 대해 교훈했지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5절 6절에 보면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너무 자기 이해 타산의 계산에 빠르지 말고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항상 사랑의 성격을 생각하면서 진실한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는 진실하게 행하고 진실과 사랑, 진실하게 행하고 사랑을 따라 행해야 하겠습니다. 15절 보십시다.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여기에 진주 페니님이라는 말은 사전은 진주보다 산호라는 뜻이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산호. 그런데 우리는 진주라고 번역했습니다.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지혜로운 입술이라는 원어를 보니까 지식의 입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라는 단어보다 지식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지식과 지혜가 비슷하기는 하지만 지식의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지식의 가치를 말씀한 것이죠. 지식의 입술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 지식을 말하며 지식을 전하는 입술이라는 뜻이겠습니다. 본문은 지식의 가치를 말합니다. 지식의 가치가 금과 진주나 산호보다 더욱 크다는 말씀입니다. 바른 지식은 참으로 보배입니다. 그러므로 잠언 8장 10절은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죄송합니다.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그런 말씀을 했어요.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바른 지식이 무엇입니까? 바른 지식은 하나님의 지식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그런 지식이 바른 지식입니다. 그것은 영원부터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시고 우주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고 그의 창조 세계에 대한 지식이고 범죄한 사람들에 대한 그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지식이고 신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람으로 오신 것과 성육신의 지식, 그의 기적행하심과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신 대속 사역의 지식, 그의 부활과 승천과 재림과 그를 믿음으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는 구원에 관한 지식,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중생의 지식, 성화, 그리고 죽은 자들의 부활, 천국과 영생, 그리고 구원 얻은 성도들의 연합인 교회가 무엇이고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경건하고 또 온유하고 겸손하고 바르고 선하고 덕스럽고 진실하게 살아야 할지 등에 관한 지식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은 교리와 윤리의 지식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내용이죠. 성경의 내용은 우리가 무엇을 믿을 것과 어떻게 살 것에 대한 내용이죠. 그것은 요약하면 교리고 윤리입니다. 교리와 윤리의 지식,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가, 그것이 교리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이 윤리입니다. 기독교 교리와 기독교 윤리의 지식이, 그것이 가치 있는 지식이다. 사람에게 있어서 이 지식과 이 지식에 따른 인격성과 도덕성, 그 지식대로 그가 믿어서 참 경건한 사람, 지식이 분명한 사람이구나. 또 그 지식대로 하나님이 주신 교훈대로 사는 그런 실천이 있는 사람이로구나. 거기에 가치가 있다는 말입니다. 금과 은과 보석의 가치, 이 세상의 물질적 가치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지식, 바른 지식의 가치다. 참된 지식, 교리적 지식, 윤리적 지식을 갖고 그대로 믿고 실천하는 그 자가 가치 있는 존귀한 자요. 그런 지식이 없이 세상의 것만 많이 가지고 있다고 가치 있지 않다. 그것은 결코 가치 있는 삶이 아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16절 모아 보십시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된 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의 보증이 된 자는 그 몸을 볼모 잡힐지니라. 타인을 위하여, 타인이라는 말은 낯선자라는 말인데 잘 알지 못하는 자라는 말이고, 그 자를 위하여 보증이 된 자의 옷을 취하라. 그러니까 보증이 되면 옷까지도 다 잃어버린다는 뜻이겠죠. 또 외인들의 보증이 된, 외인들이란 말은 번역이 흥미롭습니다. 외인들이라는 말은 전통 본문에 낯선 자들이라고 쓰여 있긴 하지만 앞에는 단수로 타인인데 여기는 외인들, 낯선 자들이라는 또 다른 단어를 써서 복수 형태로 나타나 있어서 그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옛날 번역이나 근래의 영어 번역에도 그렇게 낯선 자들, 우리처럼 우리도 외인들, 그렇게 비슷한 거죠. 그렇게 번역도 하지만은 그러나 또 옛날 영어 성경이나 근래에 많이 읽히는 성경이나 또 아람어 번역, 고대 번역이나 조금 달리 낯선 여자, 여자, 낯선 여자, 음녀죠. 음녀라고 낯선 여자의 보증이 된 자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낯선 여자에게, 그렇게 음녀에게 홀렸다고 할지 빠졌습니다. 그래서 낯선 여자가 자꾸 빚 보증을 써달라고 해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낯선 여자의 보증이 된 자는 그 몸을 볼모 잡힐지니라. 어리석은 일을 했군요. 자, 본문은 낯선 자를 위해 보증이 되면 그 옷도 빼앗기고 그 몸도 종이 된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잘못된 보증을 쓰면, 보증을 서면 큰 손실과 낭패를 당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구제할 마음이 있고 또 힘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돈의 여유가 많아서 내가 좀 그렇게 구제할 수 있다, 그냥 줄 수도 있다, 그러면은 몰라도 남의 보증이 되는 일은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이 갚을 힘이나 마음이 없으면서 남의 보증이 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행동이지요. 잠언 6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죠.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로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그래 가서 빨리 가서 아주 잘 겸손히 사정을 하고 간구를 해서 그것을 해지하도록, 비보증을 취소하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게 지혜죠. 그렇지 않으면은 그 말 그대로 자기가 보증 쓴 대로 큰 손실을 입게 될 것입니다. 잠언 11장 15절에도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그랬고, 잠언 17장 18절에는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보증에 대한 말씀이 잠언에 여러 번 나왔네요. 잠언 22장 26절 27절에도 너는 사람으로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이 되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남을 위해 재정 보증, 빚 보증을 서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 지혜자는 그런 보증을 피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오늘 몇 절의 교훈을 다시 정리해 보면, 첫째로 우리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아야 가난하게 되지 않고 우리의 눈을 떠야 양식이 족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교훈합니다. 우리는 세상 일, 즉 직업의 일에도 충실해야 하고, 그저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이 무엇인, 직무가 무엇인지 그것을 잘 이해하고 그 일을 잘 감당해야 하고, 신앙생활의 일, 즉 성경 읽고 기도하며 공적 예배를 드리고 의와 선을 행하는 일, 그것이 신앙생활의 일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일에도 충실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복된 일이 될 것입니다. 성경도 늘 규칙적으로, 밥을 규칙적으로 먹듯이 성경도 규칙적으로 조금씩이라도 읽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주일 성수 힘써하고, 예, 또 십일조 생활도 힘써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켜보려고 애를 쓰고, 또 의와 선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사는 자는 물건이 좋지 못하다고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한다.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유익만 생각하고 상황 따라서 쉽게 거짓말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할지 몰라도 성도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진실하게 살고 사랑의 원리로 살아야 된다고 배운 자들이니까, 그렇게 살라고 주께서 우리를 교육에 가르쳐 주셨으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 중심으로 바르고 선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쉽게 거짓말하지 않도록, 나는 믿는 자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생각하고 바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고, 또 셋째, 세상에는 금도 있고 진주도 많지만, 산호도 있고 좋은 것들이 많지만 지식의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다. 그렇게 깨달아서 지식의 가치를 깨닫고, 금은 보화를 가치 있게 여기기보다 지식의 가치가 더 큰 것인 줄을 바로 알고 그렇게 살아야 하겠다. 우리가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마음을 쓰고 시간을 쓰지 않습니까? 가치 있는 일에 마음을 쓰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바르게 알아야 하고 구원과 현세의 삶과 내세의 삶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그 교훈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대로 사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태도이지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는 태도이지요. 그렇게 살아야 몸의 건강도 경제의 안정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공급하여 주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지식의 가치를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 넷째, 낯선 자를 위해 보증이 된 자는 큰 손실과 낭패를 당한다. 성경의 잠언에 특별히 여러 번 보증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들을 구제할 수는 있어도 나중에 받기 위해 단순히 돈을 빌려주고 하는 그런 일들은 안 하는 것이 좋다. 남을 위해, 그것도 잘 알지 못하는 자를 위해, 아까 얘기해 어떤 우리가 옛날 영어 성경이나 근래 어떤 번역처럼 히브리어 본문에 케레라고 우리가 말했죠. 케팁 이렇게 쓰여 있지만은 그러나 서기관들이 이렇게 읽다 읽는다 그렇게 읽으라고 제안하는 것을 케레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그런 이상한 여자 음녀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빠졌습니다. 여자에게 홀려서 그래서 여자가 자꾸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그 돈을 거기에 주고 그러다가 큰 손실을 당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자신이 갚을 힘이 없으면서 빚 보증을 서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결국 자기의 모든 경제를 망치는 신용불량자가 되고 결국 큰 빚을 떠안게 돼서 자기의 생을 파탄시키는 그런 일이 되는 어리석은 일이니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교훈이라고 보입니다.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고 부지런한 자가 되라. 영적으로도 육신의 생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다. 또 우리는 항상 진실한 말을 하라. 지식의 가치가 큰 것을 깨달으라. 그런 교훈을 하고 빚 보증에 대한 교훈까지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몇 절의 말씀을 읽고 성경의 교훈을 좀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마음에 늘 새기고 주 앞에서 늘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부지런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실하고 사랑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식의 가치를 아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의 교리와 윤리의 지식을 늘 주님이 묵상하고 또 그것을 믿고 실천하는 지혜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어리석게 행동하는 그런 자가 되지 않고 또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가 부자는 아니지만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작은 경제를 잘 관리해서 낭패를 당하지 않는 지혜자로 살아가는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